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율동곡 중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모야 세모야 난 넌 싫어 동그라미가 될 테야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 테야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찬양을 부르며 율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모는 싫고 동그라미가 되고 싶다고 하였는지요? 분명 우리 주님과 같이 동그라미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과 율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모처럼 뾰족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찌르거나 자기와 같은 세모 모양의 틀을 가진 사람과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처럼 동글동글한 마음을 가져서 설령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모양의 틀을 가진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깊이 해부하여 밝히 알려주심으로 인해 자신을 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했기에 어찌하든 자아를 깨뜨려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며 꼭 변화되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충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욥기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의 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욥은 육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연단을 받으니 상상도 못했던 악을 바라며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며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쳐 주실 때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근본의 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깨닫고 철저히 돌이켜서 본성의 악까지 벗으니 영으로 들어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연단을 통해 자기라는 것을 철저히 깨뜨렸으므로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요. 더욱이 많은 교회와 주의 종 일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의 차원에 온전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상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 보면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틀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틀이란 자신이 옳다고 하며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틀이 영적인 성장을 막으며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틀은 각 사람에게 어떠한 지식이 입력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이 진리인 줄 알고 입력했지만 실은 대부분이 비진리이며 변질되고 썩어질 육에 속한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입에 대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각기 다른 틀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니 이것이 지금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진리의 지식들에서 비롯된 틀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입에 대게 만들어감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결국 틀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틀로 인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틀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마치 몸을 구성하는 골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틀이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치 단단한 뼈와 같아서 한 번 만들어지면 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틀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고 욥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할 일이 많은 재단에서 마음껏 쓰임받아야 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분야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했던 자신의 틀들을 발견하여 깨뜨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알자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동그라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비추어 나는 어떠한 모양의 틀이 있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틀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틀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틀이 있는 사람은 첫째, 자신의 틀과 맞지 않으므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자기만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교양 또는 양심까지도 이것만은 내가 옳다라는 틀이 있지요. 예를 들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칠고 함부로 말을 할까, 상대의 생각도 좀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아야 될까, 이 말을 하면 상대가 화를 내고 화평이 깨어질 수 있으니 내가 참자 하고 꾹 눌러 참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우선 하고 보자 하며 쏘아붙이고 상대가 어찌 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향적인 사람만 있다면 매번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으니 조용하여 들어주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성적인 것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보면 답답하기 때문이죠. 또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 화를 눌러 참는 것 또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판단할 수 없고 자기 성격만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한 자매만 보면 얼굴이 빨갛게 붉어집니다. 이것은 예전에 자매에게 실수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켜본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나 보다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 형제가 마음에 가늠이 많구나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또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고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인사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교만해서 아나 무인이야 하고 정죄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요. 만약 잘 아는 남녀가 우연히 호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쩐지 예전부터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다르더라 하면서 해석까지 붙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판단 정죄할 때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자님도 워낙 많은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안 쳐다보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안 웃어주시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목자님이 나를 애면하시는구나 하고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는 깨우침이라면 중심으로 감사하고 돌이켜서 충만한 모습을 이루면 되지만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받으면서 침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틀의 모습 중 동문서답도 판단으로 인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 몇 시에 왔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한 사람은 기분이 나빠 하면서 나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몇 시에 왔는지를 물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또 지각한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지요. 또 한 예로 이분이 어떤 분은 참 성격이 급했는데 이제 영으로 많이 변화되셨어요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네, 그분 참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요, 참 많이 부딪혀요 라고 자기 생각을 더하며 판단을 합니다. 정작 이분은 변화되었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틀로 인해 동문서답을 하며 판단 정죄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안 봐도 뻔하다, 척하면 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쉽게 듣고 쉽게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남의 말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판단에서 비롯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일을 나름대로 추측하며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들으면 자신의 지식과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므로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고침받지 못하던 병을 기도받고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면 설마 기도만 받고 어떻게 병이 치료되나, 약도 먹으면서 기도를 받았겠지 하거나 기분상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간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췄다거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성경상의 기적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정죄합니다. 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히도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축복과 응답이 막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름 중에 명순이, 사랑이 하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세교우가 등록을 하여 설교자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아들들 위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기도를 듣다가 순간, 여자 이름인데 설교자는 기도를 왜 아들들이라고 하지? 실수하시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내가 틀이 있으면 저것은 여자 이름인데 라고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남자 이름 같아도 여자 이름이 있고 여자 이름 같아도 남자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남 집사님 중에 박명순 집사님도 있고 강사랑 집사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기 교양에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양이 다르고 각자 가정과 사회에서 성장하며 가르침 받았던 교양의 기준이 얼마든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인사예법이 다르고 생활습관의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식탁에서 코를 풀면 무례하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초대를 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면 무례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교양이 없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약간은 남겨놓아야 한다는 나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인도 사람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본 애국 사람이 비위생적이라고 말하자 인도 사람이 말하기를 내 손은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먹지만 식당의 포크나 나이프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니 손이 더 위생적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과 문화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판단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의 틀이나 느낌 등으로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양의 틀에 벗어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것은 교양이 없고 잘못된 것인데? 하며 먼저 판단이 나오고 더 나아가 정죄가 따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판단 정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거나 어떤 일을 보고 판단이 된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이것만이 옳다고 고정해 놓은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 곁들여 정죄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이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수군수군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근본에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아도 진리로 분별하면 옳고 그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과 틀이 옳지 않으면서 옳은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니 얼마나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쌓여지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니 결코 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적인 성격의 틀들이 없어지면 온전히 진리로만 분별되니 판단이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적인 성장도 빠르며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틀이 있는 사람은 둘째, 자신의 틀로 인해 상대에게 강요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강요함으로 상대가 자기 틀에 맞춰주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가령 남편은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는 아침밥을 간단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놓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게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아내는 아침은 출근하기 때문에 대충 간단하게 먹자고 주장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부딪힘이 생겨 서로 힘들게 되지요. 또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 있지요. 이때도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의견 차이가 생기고 부딪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초에는 서로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니 행복하게 보냈는데 이제는 상대에게 서로 자기의 틀을 강요하니 서로가 부딪히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자기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하는 틀이 서로 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른 틀로 인해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부딪힘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틀들이 진리에 비춰보면 옳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상대를 섬겨주지 못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비진리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고집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조직의 머리된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매일 매시부터 매시까지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정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고 참석할 것을 강하게 권하는 것이지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진리라고 해서 상대의 신앙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아랫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참석한다 해도 억지로나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지요.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 이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자칫 내 입장만 생각하고 옳다하여 자신의 틀에 맞추라 하면 결국은 화평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앞선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진리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것이라면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예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머리된 자로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틀로 인해 남을 잘 지적하고 책망하며 매사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상대를 깨우쳐 주어서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부응하고 또 문제들이 응답될 것 같은데 하며 상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대가 지적이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오히려 상대가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니 본인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상대가 지적이나 책망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자신 또한 정말 상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꾼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두를 같은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맞게 이끌어 가셨지요. 그러므로 머리된 일꾼이라면 상대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때도 이건 옳고 좋은 것이라 하여 고집하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또 장년은 장년에 맞게 되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신앙의 나이를 고려해서 내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구역장님은 60대 후반이고 조장님은 지역장님은 30대 후반이다 하면 육적인 나이 분야에서도 나는 지역장이니까 나는 조장이니까 매사에 가르치고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육적인 나이에도 때로는 배려해주고 그 나이도 고려해서 해줄 때 평안한 가운데 합평한 가운데 이룰 수 있지요. 지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혹여 내 생각이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대도 하나의 지체로서 인정해주고 상대에게 부족한 분야가 있어도 이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사람과 부딪힘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자신의 틀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틀을 강요하는 사람이 머리라면 아래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발견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어찌 부흥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오직 선으로 보고 선으로 말하고 선 속에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만 모임이 합평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성령의 주관을 쫓아 행하되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될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자기 틀이 동원되지 않으니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뜨려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하며 누가 뭐라 해도 기쁨과 감사로 받을 것이고 큰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틀이 있는 사람 중에 발견하기가 힘든 또 다른 틀인데요. 셋째, 진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이론으로 만들어진 틀에는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잘못된 진리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틀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틀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틀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나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 죄와의 싸움이 한창인 사람에게는 틀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비진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이 있다 해도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비진리의 마음들을 버려나가는 만큼 틀도 자연히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던 비진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나도 이제 웬만큼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건 맞아, 저건 아니야 하며 마치 평가하듯 판단이 나오게 되지요. 또한 전에는 상대가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질서를 쫓아 이 사람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이 먼저 들어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파란색 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전에는 어찌하든 파란색 펜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파란색이 없으면 대신 초록색으로 하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남을 판단하게 될 때 이것은 판단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은 분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정죄까지 내리면서도 자기가 죄짓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교만의 모습이 되지요. 순수하고 단순했던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된 교만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진리를 들었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일꾼과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진리를 자기 틀에 맞추어 판단 정죄하면서도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맞아야 하는데 자기 교만과 감정의 악속에서 하는 것이므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상대 탓,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바로 마음 안에 있던 비진리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 버리기는 했지만 이제 깊은 마음속에 있던 본성석의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틀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틀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자기 생각 가운데 이것이 진리이다 하며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틀이 있을 때 자신의 영적 성장이 막힘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아예 진리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와 반대로 가면서도 자신들은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내면적인 성결, 즉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외형적인 신앙 생활에만 치우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장로의 유전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원래 장로의 유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더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점점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들까지 생기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한 해당장이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조차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진리에 합당치 아니한 장로의 유전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며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했고 마가복음 7장 8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함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틀로 인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도 판단 정죄하는 큰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단들은 자신들의 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정죄합니다. 심지어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틀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지요. 또 환상을 보았다거나 계시를 받았다 하면 잘못되었다, 신비주의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름대로 만들어 온 신앙의 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자칫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 말씀대로 성령 해방 모독 거역의 죄를 범하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라고 굳게 묻고 행하던 것이 하나님 표면에서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일구기 전에는 무조건 내가 옳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자신보다 영적으로 앞서는 사람의 말이라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동그라미와 같은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일구면 그때는 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틀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어떠한 것도 품을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오직 아멘이요 충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좀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아직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만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주장함으로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진리가 100이라면 본인이 아는 것은 30인데 그것으로 마치 100을 아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 이것이 굳어지면서 잘못된 진리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꼭 이것만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과 인도에 따라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림으로 상대에게 나를 맞추어 줄 수 있고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로만 맞추다 보면 이것이 자기만의 진리의 틀이 되어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있는 틀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깨뜨려 나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틀이라는 것의 근본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온전히 영으로 일구지 못한 이상은 내게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자기의 틀을 발견하여 깨뜨려 나가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틀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 전해드렸습니다. 틀이 있는 사람은 첫째, 자신의 틀과 맞지 않으므로 남을 쉽게 판단 정죄하며 둘째, 자신의 틀로 인해 상대를 강요하게 함으로 힘들게 하고 셋째, 진리 안에서도 이것은 진리다라고 잘못 만들어 놓은 틀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내가 옳다는 것이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틀을 확실히 깨닫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곧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기라는 틀을 날마다 깨뜨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매사를 민감하게 느끼고 바라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틀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때 결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보고 듣고 말하며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인정함으로 변화를 이루는 자랑스러운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